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는 기록이 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이 지구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모세만큼 분을 많이 낸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백성을 보고 의로운 분을 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을 내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땅에 던져버려 깨트려버리죠.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을 쳐 죽인 살인자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물건을 던진, 어찌 보면 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란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참 의미를 바로 알 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날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고 다소 연약한 이미지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기가 엄마 속 썩이지 않고 우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혼자서도 잘 노는 모습을 보면 아기가 참 온유하네 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곤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 쓰인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온유의 그 뜻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겸손 더하기 굴복. 겸손 더하기 굴복.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주님,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그저 주님 하라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해석되겠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앞서 소개한 이 민수기에 나온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그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큼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소개하며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기 때문이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는 법은 온유하게 사는 거였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록된 결과이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땅 문서를 주께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유한 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사실 온유한 자입니다. 100세 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신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머리와 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지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이죠.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기 힘과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삶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한 척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자신이 판 이 교만이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온유함 이야기하면 연약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는 개념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죠. 저 유명한 설교자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연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지요. 그러나 그가 거인의 손에 안에 있는 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 그는 그 크신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기에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밖에서 크는 야생개와 집에서 기르는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생개는 주인이 없지요.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개를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개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온유는 이처럼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생개는 집에서 살 수 없고 주인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오직 훈련된 개에게서는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또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나 오직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사실 구약 시편의 37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복인데 게다가 마음에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가면 이제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선이죠. 그런데 그 위에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도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일자로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무릎 꿇는 나무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바람을 거스르고 어떻게든 내 힘대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나무는 결국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꺾여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자기 몸을 맡긴 무릎 꿇은 나무들, 그 온유한 나무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바람에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지혜에 의지하여 스스로 서 있으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참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큰 축복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